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이 20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6천여 명과 필리핀군 5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 항공기 76대와 함정 3척을, 필리핀군은 항공기 15대와 함정 1척을 각각 동원합니다. 10일간 계속되는 이번 훈련은 마닐라의 아기날도 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그레고리오 림 해군기지 등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또다시 마찰을 빚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동맹을 보호하고 항해의 자유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당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에 맞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5년간 이 지역 12개 국가에서 29개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20일 도쿄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강력급 협의 이틀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이클 프롬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은 이날 현안인 쌀과 자동차 부품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이번에 계략적인 의견 절충을 본 뒤 오는 2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때 TPP 협상에 중대 진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민주공화양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협상에서 무역협상 촉진 권한 TPA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솔직히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의 20일 아베 총리와 일본의 역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은 일본이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미국 방문의 성공 여부가 아베 총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본의 전쟁 역사를 마주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결정, 중국과 한국에 대한 야만적인 점령, 잔혹 행위, 그리고 수천 명의 여성에게 성노예나 군대 위안부를 강압함으로써 이들을 노예화시킨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표들이 20일 뉴욕에서 미유럽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TTIP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TTIP가 체결되면 연간 1,00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정 반대론자들은 TTIP가 대기업체의 이익을 강화시키고 식품과 안전기준은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각국법에 우선하는 법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이번 협상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가 유엔 차량을 공격해 7명이 숨졌습니다. 소말리아 경찰은 20일 유엔 국제아동기금 소속 직원들을 싣고 북부 가로에 마을로 향하던 소형 버스가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VOA에 한 남성이 버스로 달려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폭탄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격으로 외국인 4명과 소말리아인 2명, 그리고 자살 테러범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외국인들은 유엔 국제아동기금에서 일하던 케냐인 2명과 우간다인 1명, 아프가니스탄인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의 니케이 소말리아 특별대표는 인명 손실이 발생한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김연호입니다.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북한 개성공단 업체들의 임금 지급 마감일을 24일로 연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북서지방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인권 문제를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인지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새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준다며 인권 문제를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해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외에 심각한 인권 침해 역시 새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명시해 모종의 인권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에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으나 새 행정명령에 근거한 실질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상황에도 분명히 적용할 것이라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ose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must be held accountable as called for in the final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촉구한 대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하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이 어제까지였지만 북한 당국이 기한을 2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일 개성공단을 찾은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임금 지급 마감을 당초 20일에서 오는 24일로 나흘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봐서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며 이 기간 중에는 연체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을 맞아 기존 수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임금 인상분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기업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약서 제출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기업에 알려드렸던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하여튼 기존 최저임금 70.35달러를 최저임금을 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라. 라는 현재 그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뭐 추가 어떤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업들에게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오는 24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북측의 일방적인 그 노동 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그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동 규정 등 제도 개선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24일 끝남에 따라 남북 간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남북은 지난 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달러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 훈련으로 대남 도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오는 25일 건군절 등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전차와 포병 전력 등을 집결시켜 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를 북한이 국가급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일 징후로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보고 내용입니다.
특히 적군의 설립일 등을 계기로 대규모 화력시범과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는 등 군사적 긴장과 대남 심리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또 서해안 북쪽 도서지역에서도 북한이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포병과 해안포의 사격 준비 태세를 강화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서해 접촉 해역에서는 경비함 전진 배치와 포병 사격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과 중국 어선이 지난해보다 4배 급증한 500여 척으로 파악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북한 함정과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풍선을 띄우는 지역에서 고사총과 포병 등의 타격 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단기간의 준비만으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훈련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상군 위주의 강도 높은 동계 훈련으로 전면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8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타격을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2016년에서 2020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한국군은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미화 약 2,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파괴하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킬체인 전력 확보를 위해 55억 6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중기 계획보다 약 2억 8천만 달러를 늘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국군은 또 다목적 실용위성과 신형 탐지 레이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항만 감시 체계 등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체계 전력 확보를 위해선 지난 계획보다 3억 7천만 달러 늘어난 약 25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KAMD 체계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들로 구성됩니다. 한국 군당국이 이처럼 킬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지난 중기 계획보다 늘린 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재정 투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임박했고 거의 뭐 미국 쪽에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아주 위중하게 보는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 재원 투입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핵으로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야 되는데 그것이 KAMD고 킬체인인데 이제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한국군은 아울러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F-35A 스텔스기와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등 공중 정밀타격 전력 확보에도 약 112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사이버 모의 훈련장을 구축하고 사이버 공격 무기도 개발한다고 한국군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 개선에 약 12억 달러를 배정해 오는 2017년 상병 월급을 181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워싱턴에서 만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3자 안보 토의를 열고 공동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보도문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또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의 발효를 환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계속 효율적으로 공유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성과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등 국제법을 준수하며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주권 존중에 대해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등 방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인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 연합뉴스에 미국과 일본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달 말 외교 국방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3자 안보 토의엔 류재승 실장을 비롯해 미국에선 데이비스여 국방부 통화대 차관보, 일본에선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직에 올랐습니다.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황병서 등 이른바 4인 체제가 당과 군은 물론이고 국가안전보위부까지 장악한 상황입니다. 최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군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하겠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3인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반면 2012년 4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임명됐던 최용의 당비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황병서는 2년 전에도 최룡에 이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평양의 권력 변화를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 국제관계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황병서와 최용해를 상호 견제시키는 방식으로 분할 통치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By having two primary lieutenants, Wang Pyeongso and Che Long-hae, it gives him the ability to kind of play one off against the other.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황병서와 최용해가 서로 권력 게임을 벌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권효진 씨는 실무 능력 면에서 최용해가 도저히 황병서를 따라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병서는 1949년 생이라는 것과 노동당의 권력 부서인 조직 지도부에서 군 인사를 오래 담당해 왔다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최용해 김양건과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지만 발언을 자제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또 황병서는 사람은 그렇게 대외적인 우리를 상대로 협상하거나 외교적인 부분에 활동한 적이 없잖아요. 소위 조직 지도부라는 게 그런 거죠. 조직 지도부 출신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 아니거든. 대부분 이제 통제, 감시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대체는 말이 없죠.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황병서는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급부상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연원 조직 지도부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 보안, 검찰 이 권한을 당 행정부로 장성택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직 지도부가 사실상 무력화됐던 거죠. 이런 데 대한 반발이었죠. 그러니까 조직 지도부의 멤버로서 이제 조직 지도부의 힘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발로 장성택이 숙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Guidance Department was in competition with Changsong-taek, but that was at the second echelon, not at the top echelon.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장성택이 갈등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장성택을 숙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정은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숙적인 장성택을 제거한 황병서는 승승장구합니다. 지난해 3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합니다. 이어 5월에는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된 데 이어 이번에 당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오른 겁니다. 황병서뿐만 아니라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도 권력의 한 축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이제 계통상으로는 김원웅이 장성택 밑에 있었지만 당과 군부 이런 그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결합된 가운데 김정은과 협의하에 장성택을 제거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선 돌격대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병서와 김원웅 그리고 빨치산 줄기를 대표하는 최용해 그리고 당 조직지도부 조현중 제1부부장 등 4명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둘러싸고 4인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이 4인이다. 즉 그 군에서 이제 군을 대표하는 그 황병서 또 국가안전보위부 정보기관을 대표하는데 이제 김원웅이 그다음에 이제 당을 대표한 데서 이제 노원준 제1부부장 그다음에 이제 또 백두산 줄기라는 데로부터 최용해 이런 상징적인 4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김정은이 곁에 가장 그 측근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건 사실인데
4인 체제 인사들은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조연준 제1부부장은 78살이며 김원웅은 70살, 황병서는 66살, 그리고 최용해는 65살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몇몇 인사는 조만간 교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What he's going to try to do is to try to slowly replace a lot of these older figures.
김원웅의 경우 몇 달간 종적을 감춘 적도 있으며 나이 많은 인사들은 서서히 교체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직 4인 체제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외부에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화 벌이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대북민간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이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에 나섰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 WFD의 북한연락관인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용 알람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알람시계는 정해진 시각에 소리 대신 반짝이는 움직임으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청각장애인인 구룬드 대표는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용품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알람시계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알람시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시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투게더 함흥은 독일의 전자업체인 AP사와 손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P사는 북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알람시계 100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장치를 기부했다고 그룬드 대표는 밝혔습니다. 그룬드 대표는 또 AP사의 직원이 오는 5월 1차로 열흘간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사의 젠 포피엔 씨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각장애인 동료 직원이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government, the rules are okay with this. Then maybe one of these guys will go there and maybe explain how to build this.
그룬드 대표는 이번 계획이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북한 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 함흥은 북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시범단의 구성원과 공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중순 러시아에서 첫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18명의 북한 시범단이 참가한다고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TF 관계자는 17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와 체코 선수 각각 2명씩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다음 달 8일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를 거쳐 9일 첼랴빈스크에 도착할 예정이며 12일 대회 개막식 무대에 설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지난 14일 최종 참가자 명단을 명시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와 현재 러시아 입국 비자 수속을 밟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ITF 국제대회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태권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 체코 선수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연 시간이 15분으로 한정돼 있어 22명의 구성원 모두 충분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WTF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북한 선수들을 비롯한 ITF 소속 인사들이 참가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웅 ITF 총재도 선수들과 함께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마침 대회 개막 사흘 전 모스크바에서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가 열리고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고 러시아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웅 총재의 동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장웅 ITF 총재는 지난 2월 6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정원 WTF 총재가 지난해 11월 12일 이메일을 통해 초청 의사를 밝힌 뒤 올해 1월 초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재와 장 총재는 지난해 8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만나 두 연맹의 발전적 협력을 약속한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총 4개 항으로 이뤄진 의정서에는 상호 인정과 존중, 상대방 대회 교차 출전,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추진, 그리고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의 합의 사안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두 연맹의 이번 공동무대 마련은 의정서에 기초한 첫 실천 조치가 됩니다. ITF 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합의를 준수해 상대방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 태권도 연맹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이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17일 한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광복 70년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이 화해협력 하는데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광복 70년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의 강의가 한창인데요. 국제 정세 변화가 한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례들과 탈냉전 후기, 그러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변 4개국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돌아보고 미래의 대북 외교 통일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정책 결정자들 또는 어떤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외교 통일, 대북 전략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광복 70년을 맞아서 70년 동안의 어떤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위치를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네 나라의 한국에 대한 의도, 통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짚어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외교 전략, 대북 전략, 통일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윤영광 교수는 한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은 외교적 지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미일 중을 중심으로 하는 횡축 외교에 집중해왔는데 동맹국인 미국과 인접국인 중국 사이에서 소극적 균형 외교가 아니라 동맹에 기반한 적극적 중첩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아세안, 인도로 뻗어가는 종축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통상 환경, 개발, 인권 등의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글로벌 외교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변국들에 비하면 아직 국력이 작고 그 다음에 핵도 가지지 않은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고려해가지고 한미동맹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이 동맹의 성격이 방어적이면서도 좀 글로벌 이슈에 초점을 더 많이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주변국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중국과 같은 쪽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전 장관은 또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한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핵 경제 외교가 얽혀 있다면서 핵 미사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 추진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통일 전략은 이 같은 대북 전략의 기초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제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 설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강의는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통일 시민단체 협의회와 이종걸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는데요.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의 윤소년 상임 집행위원장의 얘기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 80개 단체가 모여서 만드는 하나의 그 협의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특히나 이제는 그 G2라고 해서 중국이 세계 국제무대에 있어서는 역할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미동맹체제를 굳건히 하면서도 특히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일정한 관계도 하고 이런 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광복 70년과 또 70년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윤영관 전 장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나 또는 활동가들이 독거자에서 오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의 이장희 상임대표는 최근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외교는 완전히 실종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주체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균형외교, 협력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주변 국가들과 잘 화합해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또 일본, 미국 항상 주요한 이 나라들과도 끊임없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설득력 논리를 갖고 끊임없이 우호관계를 만들고 또 서로 공통된 공감 그리고 공통의 이익을 서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한국의 국내외적인 우리의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도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아무래도 남한보다는 북한 쪽에도 이렇게 뭐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북한이 의존하는 국가가 또 중국이고 중국이 또 북한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두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챙기려고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 중국이랑 북한이랑 이런 관계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포럼이나 이 토론을 가짐으로써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소신을 밝힐 수가 있고 합리적인 이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거죠.
한반도가 잘 아시다시피 이 작은 나라인데 아주 대국들 그것도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들 네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유의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의 신분은 보호해드리고 제보하신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고요.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은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지중해에서 난민선이 전복돼 7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 핵시설 사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부자 200위 안에 들어간 중국인 수가 17명으로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지중해에서 난민선이 전복됐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리비아 해안에서 전복되는 참사가 발생해 7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탈리아의 남페두사 섬에서 남쪽으로 193km 떨어진 리비아 인근 해안에서 18일 자정 무렵 발생했는데요. 당국자들은 28명을 구조하고 24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수백 명이 실종된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초 선박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배에 타고 있던 인원이 원래 알려진 700명보다 훨씬 많은 950명 정도라는 증언도 나와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사고 당시 난민선을 향해 상선 한 척이 다가오자 난민들이 선박의 한쪽으로 동시에 움직이면서 배가 균형을 잃고 뒤집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 지중해에서요. 이런 난민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이 해상에서 전복돼 약 400명이 사망했고요. 당시 난민선에는 550명 정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또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남동부 에게의 로데스 섬 앞에서는 20일 난민선이 조난을 당해 적어도 3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떠나는 난민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주로 내전과 가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사람들인데요. 아프리카의 말리와 수단,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중동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국적자들이 많습니다. 가난과 전쟁 그리고 정치적 소유 등을 피해 유럽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R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리비아를 중심으로 탄압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난민선의 출발지가 주로 리비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리비아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선박을 타고 18시간 정도 항해하면 아프리카의 이탈리아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유럽연합 국경수비대는 현재 리비아에서 지중해로 건너가려고 대기하는 난민 수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대형 해상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안전장치가 없는 낡은 선박에 난민들이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이주기구 IMO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3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2013년에 700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2000년부터 계산하면 무려 2만 2천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다가 숨졌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올 만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 같은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유럽연합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문제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난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파키스탄 방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일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인근 라발핀디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모두 나와서 시진핑 주석을 환대했는데요. 하자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 나와즈 샤리프 총리, 카와지 아시프 국방장관, 라왈 샤리프 육군참모총장 등 많은 정부 인사들이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네, 시 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파키스탄 방문은 2013년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처음이고요. 2006년 후징타오 당시 국가주석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파키스탄 방문길에 나서면서 마치 형제 집을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친밀감을 과시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시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파키스탄 방문에 나서면서 양국 간 우호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서 그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대규모 경제협력 보따리를 들고 파키스탄을 방문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시 주석은 이번 파키스탄 방문 중에 파키스탄 서부 과다르 항에 중국 신장 자치구 카스까지 무려 3,000km를 도로와 철도로 잇는 경제회랑 건설 등 46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경제협력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엄청난 규모네요. 중국 정부의 해외 단일 국가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그렇습니다. 양국은 1차적으로 60여 개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280억 달러를 우선 지급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위안급 41형 디젤 잠수함 8척을 40억에서 50억 달러에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방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파키스탄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파키스탄이 한국산 훈련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파키스탄이 한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파키스탄은 지난 3월에 훈련기 기술과 품질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또 파키스탄의 한 군 당국자는 파키스탄은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이 우리의 군사적 필요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파키스탄이 과연 이 비행기를 살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T-50 어떤 비행기입니까?
T-50은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갔고요. 이미 한국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미 수출됐고요. 파키스탄과 중남미 국가에도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당 가격은 대략 2천만 달러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 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이란 군부가 핵 시설 사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호세인 살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은 19일 국영 방송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군 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군사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모욕이라는 내용인데요. 살라미 부사령관은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은 반역이자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구라도 핵사찰을 이야기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핵협상 합의 내용 중에서 제재 해제 시점 그리고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이 두 가지를 이란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은 이란이 그동안 군사시설에서 핵무기 관련 연구를 해온 만큼 수상한 장소를 모두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모두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AEA가 나탄즈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물론이고 이란이 최근 가동한 모든 핵시설을 현대적 감시 기술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이란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이 이란 핵 위협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19일 밝힌 내용인데요. 이날 이란 군 고위 장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에 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이란이 위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메네이는 오히려 위협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란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핵협상을 앞두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건데 하메네이는 핵협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핵협상 자체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하메네이는 모든 제재가 즉각 해제되지 않으면 최종 협상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그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 곧 재개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핵협상을 재개하는데요. 이란 핵협상 당사국들은 이달 2일 이란 핵합의의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란이 핵개발 계획을 축소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최종 합의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이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양측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하기 때문에 합의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련해 벌써부터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세계 최고 부자 순위 소식 알아볼까요? 중국 부자들의 약진이 눈에 띄네요.
네, 미국의 경제 전문 미디어인 블룸버그가 세계 억만장자 200인을 집계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중국인 수는 17명으로 작년 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과 부동산 기업인 완다그룹의 왕제닝 회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텐센트의 마허탕 회장과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의 리웬홍 회장 등 4명은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총 1039억 달러로 1년 만에 23%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 중국인 수가 크게 늘어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 증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등한 것이 중요한 원인인데요. 중국 상하이 증시는 올 들어 32.5%나 올랐고요.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선전 증시는 무려 51%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부자들의 재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위 안에 대거 포함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일 큰 관심사겠죠.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네,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총 재산은 840억 달러로 2위에 오른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 회장보다 130억 달러 더 많았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3위, 그리고 스페인 기업 사라의 아만시 오르테가 회장이 4위를 차지했고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코우 인더스트리의 찰스 코우 회장이 5위에 올랐습니다.
네, 한국의 부자들도 순위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81위로 유일하게 100위 안에 포함됐고요. 200위 안에는 서경배 아보레 퍼시픽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두 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은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21일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북서지방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 5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후 들어 구름 많이 끼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0도입니다. 신의주는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7도에서 16도입니다. 개성은 오후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6도에서 18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과 원산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5도에서 21도입니다. 청진은 오후 들어서 구름 더 많아지겠습니다. 2도에서 15도의 분포 보이겠고요. 해산은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0도에서 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후 들어 구름 더 많아지겠습니다.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하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각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통해서 미국 정치와 사회를 소개해드리는 ABC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킬 뿐이다. 이런 법은 공격당한 사람을 더 불리한 상황에 몰아넣고 공격하는 사람만 유리하게 한다.
네, 이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김연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By all the powers vested in me, I claim this island and name it San Salvador.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왜 조지 워싱턴을 뽑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양한 미국 역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